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9번에 걸쳐서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해석의 귀한 도구가 되는 산상수훈을 같이 공부하셨죠. 산상수훈을 상세하게 보신 건 아니지만 단락별로 이렇게 보셨을 때 주기도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기도의 응답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산상수훈을 통해서 좀 보시기도 했었죠. 이 주기도문에는 여섯 개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 세 개,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위한 청원이 세 개, 이렇게 해서 여섯 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본 대로 잠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즉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밖에는 내 인생에 도우실 리가 없다라는 그런 절박함,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빛과 소금 된 백성의 삶을 통해서 임하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늘의 뜻이 어떻게 땅 위에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은 우리의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말이었죠. 말하자면 하늘의 뜻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그 기도 속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과 축복의 직접적인 통로라고 말씀드렸죠. 용서하는 것, 서로 받아주는 것, 용납하고 그리고 다가서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좁은 길을 걸으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그것, 뭐 대량화라든지 제도화라든지 물질화, 세속화, 이런 것들에 우리가 강력하게 맞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쭉 이제 망라하면서 우리가 보면 이 주기도문은 참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이 기독교의 모든 것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기독교가 선포해야 할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 이것이 주기도문에 다 축약이 되어 있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잘 묵상하시고 주기도문이 우리의 삶에 잘 배어서 그것이 역사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진실하고 진정한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탁월하고 또 모든 다른 종교와 사상과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중추가 있는데, 그 중추가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핵심적인 이 선포를 우리는 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모든 다른 종교와 또 사상은 우리가 높은 곳을 향해서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구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무시될 수 없는 것이고 이 땅은 하늘을 담는 그릇으로서 또 하늘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땅으로서의 중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의 아주 기초 중에 생기초입니다.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이 가르침이고 이것을 잘 숙지하셔야만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할 기독교 신앙의 삶이 바르게 정립되면서 여기서부터 잘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의 변화, 삶의 수정돼야 될 사항들은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크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전부터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듣던 전도 문구가 있습니다. 딱 그 네 단어로 만들어지거든요. 아시겠죠 뭔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수원역에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뵈러 이제 나갔는데 그 역 부근에 한 군데가 아니고 정말 여러 군데 이 바둑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항상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두는 거. 하여튼 그렇게 두듯이 요소 요소에 그 전도 부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정말 조금 좀 그 열정과 막 그 모든 그 투신과 그 사람 그분들의 그 마련한 그 정말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정말 많이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렇게 감탄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내용과 그 방식을 보면 정말 너무 좀 이거 구태의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세련되지 못한 건 둘째치고 그 방식 자체가 좀 약간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마음에 걸렸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간다 간다에 대한 이 관념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이 문구가 일제시대부터 나왔던 문구잖아요. 지금 거의 100년이라고 봐도 되는데 어떻게 전도의 그 메시지가 그렇게 변하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딱 고착되어 있을 수가 있을까? 정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마음에 걸렸던 거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라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 아, 사람 이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구나. 아, 이게 지금 뭔가 우리에게 제게도 큰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지금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언젠가 이제 공중으로부터 뭐 죽고 난 다음이든지 뭐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때라든지 공중으로부터 이렇게 붙들려서 횡하니 하고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다른 장소로 입성한다라는 그런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우주 어느 한 곳에 특별히 마련된 예수 믿는 사람만 모이는 천국이라고 불리는 그 아름다운 장소가 있을까요? 한번 뭐 고개를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한번 택해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런 장소 없습니다. 그렇게 우주 한 구석에 어떻게 아름답게 마련된 그런 장소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 않습니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장소도 없습니다.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라는 말씀은 아마 수백 번도 넘게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 못하리니 그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관계 속에, 내면 속에, 우리의 의식 세계 속에 임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런 엄연한 예수님의 분명한 선포의 말씀을 우리는 천당 개념으로 바꾸었습니다. 천당, 집당자로 해서. 그래서 장소 개념으로 사용을 해서 그곳에 가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고 오해를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아니죠.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알아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아, 구원받는다. 그죠?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정교하게 좀 분명하게 파헤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질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우려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말에서 21세기에 지금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복음주의를 아주 주도하다시피 한 엔티 라이트라는 분이 계세요. 영국 분이신데요. 이분은 굉장히 아주 훌륭한 저서들을 많이 썼습니다. 아주 막 자타가 공인합니다. 이분이 이제 2000년 10년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좀 두꺼운 책이에요. 20세기에 신학계의 돌풍과도 같이 몰아닥쳤던 그런 이슈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시켰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라는 것이 장소 개념이 아니라 물론 장소 개념도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이것을 성경적인 그 많은 그 지지하는 그 문구와 그리고 내용 사상을 가지고 증명해 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나라 뭐 이렇게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번져갔고 그리고 그 신학이 우리에게 아주 많이 잘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공부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그러셨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그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인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드러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들어와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한다면 영적인 과제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생명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개념에서는 절대로 발전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톰 라이트, 엔티 라이트는 정말 너무나도 이 시대의 교회의 안타까움을 이제 표현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는 임했다. 그 통치에 순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구현되고 드러낼 것인가.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입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우리가 말을 할 때 괜찮습니다. 그 표현 자체가 저는 뭐 불가하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또 새롭게 개념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 이것이죠. 예수 믿는 나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의 내용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찾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과 천국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찬송가 438장 우리 모두가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 아시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뒤에 후렴부에 가면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억하시죠?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선포입니다. 고백이고요. 이 땅에서 죄와 죽음과 싸우면서 힘겹게 살다가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다하면 들어올려져서 뭐 영원히 살게 될 미래의 운명이라고 믿는 것은 그런 성경적이 아니라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고에 기인한 것입니다. 저는 플라톤의 이원론이 뭐 틀렸다 맞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성경의 진리를 어떤 인물의 사상에 끼워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뉴 에이지의 시대에 있어서 트렌드가 굉장히 강력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세가 이러고 흐름이 이렇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는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부터도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진리가 인간이 흘러가게 하는 일시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어떤 트렌드에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성경의 진리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사상이 성경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지 성경의 진리가 인간의 사상에 끼워 맞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기도문의 중추가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난 임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중심적인 간구라면. 그러면 인간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과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요구되는 그 사항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우리가 요구받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세상 왕조나 나라를 보면은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은 결정이 되다시피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현대 역사를 보면 군부 정부가 통치할 때 또는 문민 정부가 통치할 때 그 양상은 많이 달랐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강압적이지 않은 그리고 컨트롤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의 통치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 통치는 그 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가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 통치가 이루고자 하는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소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 왕들이 다스렸던 어떤 통치와도 다르죠. 사랑과 은혜의 통치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청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통치의 의도와 목적이 이 땅 위에 이루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그 통치의 열매들이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하고 희생하고 드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소원은 그 통치를 통해서 어떠한 열매가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하고 드려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거기에 순복하는 그런 자세가 동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두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분명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려면은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이 새롭게 정립이 되려면은 나의 내적인 동기와 목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동기와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세계는 굉장히 잘 가꾸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내면은 자주 종종 허탈감에 빠진다라는 거죠. 내가 이 일을 도대체 왜 지금까지 하고 있나? 대체 뭘 위해서 내가 가고 있나? 난 왜 이리 무기력한가? 뭐 이런 얘기죠. 아이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양육해야만 하는가? 직장 생활은 내가 왜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하는가? 내가 남다른 성향과 기질을 가졌다면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어졌는가? 교회 봉사는 그치지 않고 요구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얻게 하는가? 뭐 이런 등등의 질문들. 우리로 하여금 의미를 못 찾을 때 참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질문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질문들이 이를 때마다 그것이 분명하게 건강한 사인은 아니고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주는 그러한 분명한 나의 내적인 질문들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질문들을 통해서 역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런 나의 영적인 좌표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허탈하고 무의미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위인이 되려고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인가? 뭐 이런 거 스스로 많이 자문하시지 않아요? 그 자문할 때마다 우리는 역으로 나는 하나님의 통치에는 얼마나 순복하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나의 모습으로 어떠한 나의 헌신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곧장 무의미하다고 생각해버립니다. 무가치하다고 생각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영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것이 나에게 오랜 시간 동안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내 묻는 것이 내가 도대체 왜 이것을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왜? 라는 질문은 우리가 떼어놓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질문을 품고 살 때 성도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에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길래 이런 질문에 허탈한 질문에 종종 빠져들고 있는가 지금 이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스빌이 좋아서 이곳에 살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스빌 좋아하세요? 저도 결국은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 좋아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곳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장소가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뒤가 분명하게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스빌은 조용해서 좋습니다. 학교도 실에서 교육이 뭐 교육하기가 좋습니다. 정말 개인스빌 교육하기 좋습니까? 저는 불안하던데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모일 때마다 학교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개인스빌 교육을 잘 못 믿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난무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도덕성을 파괴하는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정신세계에 얼마나 혼동스러움을 주는 것들이 학교에서 허용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개인습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세요? 뭐 좋다면 다른 데도 좋고요. 여기가 또 맹점이 있다면 다른 데도 다 맹점이 있습니다. 중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또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어떻게 순복할 것인가, 그 중차대한 이슈를 우선순위에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스빌의 모든 장점들을 열거할 수 있어도 그 장점들은 모두 다 2차적이고 부수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차원의 경건이 공동체, 즉 관계지향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개인의 경건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개인의 경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는 성품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경건을 말할 수 없죠. 예수님이 지니신 인격을 담고 또 예수님이 살아가신 자세와 또 그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추구하시고 또 어떤 교제를 가지셨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개인의 경건을 함양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인내하셨는지를 배워야 되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셨는지, 또 정말 애처로운 상황 속에서는 깊이 하나 되어 공감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셨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의 스탠다드,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경건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적 경건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우는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기도를 3시간 하는 사람이 1시간 하는 사람보다 더 경건하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성경을 더 많이 읽는 사람이 성경을 적게 읽는 사람보다 더 경건하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우리는 경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예배에 충실히 또 나오시고 또 예배를 드리시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도 훈련이 잘 돼야 마땅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개인의 경건이 끝나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로 깊이 들어갈 곳을, 통로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경건이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잘 연결이 되고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과 사회에 대해서 항상 불평이 그치지 않는다라든지, 말씀 많이 읽고 성경 지식도 꽤 있는데 상대에 대한 이해와 또 이 공동체에 대한 공감과 그리고 또 함께 나가야 되겠다라는 의식이 잘 자라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경건이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경건은 못되는, 못 미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 지식이 풍성한 제가 평신도 한 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은 교회 방식과 또는 기도하는 것과 너무나도 정말 익숙하시고 경험이 긴 분이세요. 성경 지식, 신학 지식이라고 하면 목사를 뺨치고도 넘어갈 만한 그런 분입니다. 얼마나 정말 상당한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동체적인 조화와 협력으로 그분의 그 개인의 높은 경건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이어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과 교제하려고 그러면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저 사람이랑 일하다 보면 또 이거 잘못됐다 그러겠지, 이건 또 어느 교회에서나 그렇게 하라 그러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불편한 겁니다. 정말 힘들죠, 그죠? 지난주에 제가 한국을 떠날 때쯤에 우리 안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메르스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면서 사회에 큰 혼란이 일어났잖아요.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메르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더 무서워요. 얼마나 공포심을 그냥 지어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꼭. 너무나 심각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댓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것이 아마도 자기의 생각을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는 통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적은 글들도 보면요. 전부 다 자신들이 판단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판단자의 자리에 서 있어요. 얼마나 정죄와 고발이 섬세하고 세련되고 설득력 있는지 몰라요. 그거 보면은 말은 다 이해가 되고 고개는 끄덕끄덕거리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늘의 의로운 경찰관이 되어서 사회에 누구 좀 부족한 것, 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 꼬집어내고 뭐 하는데 이렇게 정말 도통했을까? 정말 무섭다, 무서워. 이런 사람이랑 교제하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코 그것은 공동체적인 그러한 자세와 공동체의 축복을 향한 마음이 아닙니다. 보면은 알잖아요. 정말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돌봐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같이 무릎 꿇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보다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어떤 문제점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것들을 총망라해서 또 스토리텔링하고요. 확신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막 그냥 설득력 있게 해놓고 하니까 얼마나 더 어지러워지냐 이것이죠. 제가 이렇게 흥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국 갔다 와서 좀 점잖해지려고 했는데 이렇게 안 되네요. 근데 본인들이 나름대로 경건은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와 또 공동체적인 의식은 전혀 비추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과연 그들에게 기독교는 어디 갔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비판과 고발을 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 해야 하냐면 어떤 특정인 사람들, 그 직무에 있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리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뭔가 좀 시정을 요청하고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다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뿌려놓는 것들은 정말 어지러운 그 효율성 없는 인공위성들을 그냥 지구 공간에다가 막 띄워놓는 그런 모양밖에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다른 종교를 보시더라도요, 기도와 경전에 충실하고 굉장히 점잖고 품이 있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보셨죠? 그러나 그들과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성품과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가 공동체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협력과 조화와 하나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해주는 온전한 경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숙하고 정말 교회를 위하는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약속한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는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갈 때만 열리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경건을 함양한다고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드러나고 그러므로써 교통이 일어나고 사랑과 또는 우리의 희생의 교류가 오고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요한 축복들은 우리에게 소망의 실제로서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강력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받으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라, 이런 등의 참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우리의 인격 깊이 뿌리내리도록 정말 주님께 간구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앞에 내 삶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성향입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버리는 것을 무척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버리면 자기를 다 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질까 봐 두려운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핵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내 중심이 아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중심으로 할 때만 바르게 펼쳐나가질 수 있고 우주적인 축복의 차원으로 나갈 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개인의 경건을 뛰어넘는 공동체적인 경건의 모양으로 또 능력으로 우리는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의 차원은 이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 땅은 타락하면서 꼭 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정말로 실제로 이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나라로부터 버려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그것을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나라를 이 땅에 심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 그러면 치유와 회복과 성숙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목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통치야말로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늘상 드리곤 하는데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해서 정말 약속하신 그 큰 우주적인 축복으로까지 함께 나아가는 그런 게인즈빌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죠. 정말 나의 우선순위는 지금 어디에 좌표를 두고 있는가, 또 나의 개인의 경건은 지금 어디에서 머물고 있는가,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답게 펼쳐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우선순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사실, 또 우리 개인의 경건도 그 개인의 경건의 수준에 멈추어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는 그런 경건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협력으로 나아가는 경건, 그 경건으로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명한 일들이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와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기도문은 계속해서 드려질 것이며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세계를 위해서 드려질 것입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을 추구하고 또 그 개인적인 경건을 사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그러한 경건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결단도 함께 따라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이 시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